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는 어제 미 서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공중보건 위기를 불러왔다면서 과거 어떤 행정부보다도 큰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지난 1월 전염병의 본질에 대해 통보를 받았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국민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항공편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 결정이 준비할 시간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 밖에 경제와 기후변화, 흑인 인권 등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편 미 폭스뉴스는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지지율에서 10%가량 뒤처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을 올해 크리스마스 때까지 완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아프간에 남아 복무하고 있는 소규모의 용감한 남녀 장병들을 크리스마스까지 집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아프간 내 미군 철수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이 나오기 몇 시간 전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부좌관은 내년 초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을 2,500명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에는 현재 약 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신의 축복이라며 모두가 자신과 같은 치료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회복된 것에 대해 축복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 생명공학회사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를 처방받은 것을 언급하며 이 약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지 직접 경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민 모두가 자신과 같은 치료를 받길 원한다며 이 치료제를 무료가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백신을 이른 시일 내에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755만 명과 21만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보건 서비스가 계속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내년에 20만 명의 아이가 추가로 죽어서 태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어제 공개한 사산 추정 보고서에 내년 전 세계에서 200만 건에 가까운 사산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전 세계에서 16초마다 한 명의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나고 있다며 코로나로 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사산아의 84%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좌관은 어제 제재는 강력한 도구지만 의도한 효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부좌관은 이날 미 서부 네바다 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의 대외 제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기축통화 국가이고 다른 나라가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2차 제재를 부과할 수단이 많다면서도 시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부좌관은 또 베네수엘라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한 제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브라이언 부좌관은 중국의 핵훈련 증각을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해군에 맞서기 위한 독일의 군사력 강화에 비교했습니다. 또한 타이완을 무력 점령하려는 중국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공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오는 10일로 창당 75주년을 맞는 북한 노동당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앞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망명은 북한 특권층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다음 달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한과의 외교 과정을 보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톰 고튼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끼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유일 정당인 노동당이 오는 10일로 창당 75주년을 맞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당이 권력 유지라는 목표를 나름대로 달성하며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형태로 75년간 이어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만의 역사적 배경과 주민들에 대한 절대적 통치가 이를 가능하게 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앞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즉 조선노동당은 일당 독재 국가인 북한의 유일한 집권 여당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가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어 사실상 북한 내 국가 권력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45년 10월 10일 김일성 주석이 조선 공산당 서북 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에서 연설한 이날을 노동당 창당일로 지정하고 지난 70년 넘게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당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정치체제라며 권력 유지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노동당은 권력과 특권의 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designed to hold the system together and to hold the system accountable. It serves that purpose.
고스 국장은 북한 노동당은 국가체제를 하나로 묶고 이 체제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 관점에선 현재 북한의 노동당은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산주의 체제나 정당 체제 혹은 전체주의 정권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노동당도 주민들보다는 지도부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국가 체제의 개선이나 주민 삶의 개선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게 아닌 권력의 보존과 유지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돼 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기관이란 관점에서 노동당은 완전한 실패지만 권력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잘 해낸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노동당을 권력 유지라는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It's a mechanism for the Kim family to control North Korea. All three generations of Kims.
노동당은 김씨 일가가 북한을 통치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며 과거부터 김씨 일가는 당과 군을 주민들과 국가 기관을 장악하는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른 공산 국가들과 달리 오랜 기간 일당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주목했습니다. 옛 공산권 루마니아 출신인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만의 독특한 역사를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What makes it very different is that the people of North Korea never experienced anything but totalitarian
political. 북한은 동유럽권 나라들과 달리 전체주의 외 다른 정치 체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들이 스탈린식 공산주의와 일제 강점기 그리고 19세기 정치적으로 매우 부패한 전체주의 체제였던 조선시대 봉건주의만을 경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동유럽은 입헌군주제나 심지어 민주주의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정부들에 대한 경험이 있어 공산주의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북한도 표면적으로는 유엔 회원국이자 헌법이 존재하고 각종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지만 실제로는 최고 지도자의 방침으로도 볼 수 있는 노동당 규약이 전부인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matters in North Korea is party guidance. Pursuant to the monolithic ideology, party guidance.
고스 국장은 공산권 붕괴의 주요 사례인 옛 소련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과 공산주의 운동 쇠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무너졌다며 북한은 이런 방식으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some of these elements, but they, again, it's not part of a world communist movement anymore. They do have
북한의 경우 주요 후원자인 중국이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 붕괴 직전과 같은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여느 독재 체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절대적 통제를 통해 오랜 기간 당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It's sort of like any dictatorship that maintains control through absolute control.
여러 중첩된 보안기관들이 일반 대중은 물론 관료 그리고 서로를 감시해왔고 김일성 추석 때도 다른 파벌이나 심지어 이인자를 숙청하고 위협하며 사람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는 겁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동당 일당 체제가 현재대로 유지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칼라츠 사무총장은 외교관 등 북한 고위급 인사의 해외 망명 사례를 예로 들며 노동당 붕괴가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trend, especially under Kim Jong-un, you will see a relatively higher number of senior officials.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고위 간부들, 특히 고위 외교관이나 외화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무역 관리 등의 탈북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은 북한 내부에서 당과 정권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고수 국장은 당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적은 상태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 내부적으로 방향 전환에 대한 압박에 직면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최근 내각의 권한을 일부 인사들에게 위임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당이 국가관료주의를 관할하는 전통적인 레닌 스탈린 체제를 운영했던 김일성 시대에는 절대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런 결정에는 경제와 관련해 국가기관에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도가 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혹은 당이 이를 재고할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수 국장은 이 결과에 따라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리 대사의 망명이 북한 특권층에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이러한 고위급 망명은 북한 지도부의 정당성을 훼손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의 지난해 7월 한국 망명이 확인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특히 북한 특권층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7일 VOA에 북한 특권층에게 한국에서 대안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ore North Korean elites like this ambassador and like Taeyong-ho defect and find an alternative life in South Korea, I think cumulatively over the long term, it's not a good thing for the regime, right? Because the regime is supporting.
또한 2016년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공사에 이어 조성길 대사가 탈북했고 앞으로 고위급 탈북이 계속 이어지면 특권층의 지지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테리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북한 특권층이 장기적으로 안전하지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혜택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망명을 고려하는 다른 특권층이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7일 VOA에 이번 조성길 대사건과 같은 고위급 탈북은 일반 북한 주민들보다 국제 소식에 접근할 수 있고 북한 사회의 모순을 파악할 수 있는 특권층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26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한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 외교관들의 갈등이 클 것이라며 자신이 영국에서 지내던 동안 북한 외교관들과 교류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I sense that they knew that the propaganda they were relaying was propaganda, that it was false. I mean, all diplomats have to say what their governments make them say, and you know, many of them don't quite believe it.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 외교관들은 자신들의 발언이 단지 선전선동이며 거짓임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라며 물론 모든 외교관들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말해야 하지만 북한의 선전선동은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다만 이미 조성길 대리대사가 2년 전에 자취를 감췄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한 충격파는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외교관 출신인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조성길 대리대사의 탈북으로 인한 충격은 이미 북한 당국이 소화했을 것이며 최종 목적지도 꽤 오래전에 파악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소식이 당창건 75주년 기념에 앞서 특별히 새로운 문제나 압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다만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한국 정부가 지금 시점에 이 소식이 알려진 것이 언짢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외교관들이 느끼는 체제 모순과 관련해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 외교관들은 해외에서 직면하는 현실과 정권의 주장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정권의 거짓말도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고위급 탈북을 숨기려 해도 탈북한 당사자와 함께 일하던 특권층은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특히 조성길 대사의 탈북이 김정은이 한 대 맞은 것이며 지도자로서의 그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could be considered a black eye for Kim Jong-un. Certainly undermines his legitimacy as the leader when someone so senior does defect. I think the fact that it was kept.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앞으로 고위급 외교관들의 가족 동반 출국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등 더 엄격한 통제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조성길 대사를 탈북하도록 조장하거나 강압하고 심지어 납치했다고 주장하며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특히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코로나와 경제 제재, 홍수 등 삼중고에 더해 고위급 탈북 소식까지 밝혀져 김정은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달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한과의 외교 과정을 보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톰 고튼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고튼 의원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기술적 발전이 최근 몇 년 새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톰 코튼 미 연방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두 번째 임기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 과정을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n a second term and we'll see if the president's reelected the course of diplomacy.
코튼 의원은 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제문제를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서 차기 행정부가 내년에 직면할 세계적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이란 문제를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튼 의원은 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며 미사일 방어 역량의 진전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To North Korea and that's advances in missile defenses.
코튼 의원은 미국이 어느 정도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망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미 본토뿐 아니라 한반도 혹은 일본 등지에 있는 미군과 미국인 그리고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지렛대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외교 안보 분야 관련 조언을 하고 있는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정보위 소속인 코튼 의원은 또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매우 흥미로운 기술적 발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been some really exciting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recent years with the potential to neutralize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threat possible with the NATO.
코튼 의원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이 육지가 작고 서태평양 해공에 근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우리는 앞으로 4년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 역량을 크게 저지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두 번째 임기 중 서태평양 동맹 구조의 심화를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ll continue to see the deepening of our alliance structure in the Western Pacific as well.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일본과 인도, 호주가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연합체 쿼드를 거론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어느 한 나라가 스스로 중국에 맞서거나 중국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이 선두에 서서 인도, 호주, 일본과 같은 쿼드 국가들의 힘을 입으면 그렇지 않다며 한국과 태국, 베트남 등도 미국의 이런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트노버는 특히 미국은 앞으로 4년간 서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의 파트너와 동맹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확장해 역내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킬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유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다자 협력과 종전선언, 위기 감소 등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북핵과 인권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마크 토콜라 부소장은 차기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역내 국가들의 참여를 통한 다자협력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6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벨퍼센터가 2020년 미 대선과 대북정책 함의를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상황이며 제재 완화로도 개선되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개혁을 돕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안보와 협상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만이 아닌 인도와 몽골, 유럽연합 등을 참여시키는 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도움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거래할 수 있는 국가들이 포함되는 다국적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스카리 퀸스 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차기 미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괄 타결보다 현실적인 협상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 선임연구원은 차기 미 행정부가 장기적 목표가 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분명한 정치적 신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연구원은 북한이 진지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종전선언이 될 수 있다며 이는 평화협정 서명과는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석좌는 차기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위기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라면 실용주의자로서 위기관리에 아울러 낙관주의로서는 장기간에 걸친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들을 향한 위기관리를 추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크로닌 석좌는 만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한다면 보다 일관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북한과의 평화 유지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위험 감소와 실질적인 비핵화 방안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크로닌 석좌는 또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 도발을 원한다는 신호는 보내지 않고 있지만 자신의 한계와 새로운 미 행정부에 대한 협상 전략 등을 시험해보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의 약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지만 과잉 반응 역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결국 북한과 보다 안정적으로 외교적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로니 석좌는 다만 차기 행정부의 4년 임기 가운데 첫 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국내 사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북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날 일부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와 북한의 인권 문제가 깊이 연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타운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미북 관계 정상화에는 인권 문제가 주요하게 작용한다며 미국이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듯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 사안을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 역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양국이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걸 북한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약 3주 남은 미 대선의 주요 외교 안보 쟁점으로 중국과 동맹 문제를 꼽았습니다. 다만 대선 후보들의 대외 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의 핵심 쟁점은 국내 현안이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선 중국과 동맹 문제가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6일 부유회의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남은 두 차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외교안보 문제가 주제로 제기된다면 중국의 위협에 관한 인식과 이 문제를 다룰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의 전반적인 동맹 문제가 주요 쟁점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맹 문제에는 해외 주둔 미군 철수와 동맹국가 파트너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칼 프라이도프 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러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각 대선 후보 접근법의 핵심인 동맹과 다자주의가 첫 번째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도프 연구원은 동맹과 다자주의라는 큰 주제 아래 중국에 대한 대응이 첫 번째, 이어 동아시아와 전 세계, 그리고 국제기구 내에서 미국의 역할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구체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기후변화 문제를 꼽았습니다. 북한 문제는 대선 전 이목을 끌 만한 움직임이 없는 한 외교안보 문제에서 큰 쟁점으로 떠오르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컷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특히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꼽는 외교 업적 중 하나지만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간 협정 체결로 중동 문제가 더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 대외정책에서 북한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사안이라며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선의 쟁점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도프 연구원도 북한 이란과 같은 전통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안보 문제는 중국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다음 순서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대외 정책을 논의할 여지가 이 시점에서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대선 때는 대외정책이 늘 핵심 쟁점에 포함됐지만 이번 대선 시기에는 논의되어야 할 국내 현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현안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대외정책은 기껏해야 지지 후보 결정의 배경이 되는 한 요소라며 외교안보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경제, 사회정의 등 국내 현안에 비해 유권자들에게 최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대외정책은 미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때만 유권자 표심에 다소 영향을 미칠 뿐 지지 후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프라이도프 연구원은 이런 인식에 점점 변화가 생기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외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아닌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프라이도프 연구원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국내외 정책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전체 패키지라는 점을 인지해가고 있다며 대선에서 대외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저강도로 위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 열병식에서 저강도로 위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예전 같으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자신들의 핵무력이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고강도로 나올 땐 실제로 미사일을 쏘거나 실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서 이번엔 그런 것보다 저강도 시위와 위력의 과시 이런 정도의 선이 되지 않을까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경제적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신형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 등 존재감을 부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당창건 75주년을 기념해 열병식에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예단하긴 조심스럽지만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다탄도 탑재형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의 동력에 대해선 다음 달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모색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인 것 같다며 그 판단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됐던 10월 중 미북 간 깜짝 대화를 의미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왔고 그렇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내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남북 정상 간 화상회담에 대해서도 지금 아는 바로는 추진 상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 장관은 한국 측의 공동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자기들이 필요한 조치, 예를 들면 주류에 떠밀려오는 시신을 수습해서 송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며 조금 더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통일부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공동조사 실무 협의를 위한 판문점 회담이나 평양 특사 파견 등 북한에 대한 진전된 요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지적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들 보면 이런 공동조사의 요구들, 이런 부분들이 북쪽에서 받아들여졌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을 확인하고 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건 조사를 국제기구에 맡길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피살된 공무원에 대한 수색이나 북한 측의 행위와 관련해 유엔사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MO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의 지적에 해경이나 국방부 등 권위 있는 당국에서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장관은 국제기구 성격상 조사 권한이 전혀 없다면서 다만 여러 협약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데 북한이 수색이나 구조에 관한 협약에 가입이 안 돼 있어 협약 위반 문제 제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만 조난과 실종자 구제 조치는 인도적 차원에서 해야 할 보편적 조치라며 당연히 북한도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얀마가 자국 내에 송환해야 할 북한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는 지난 9월 유엔 안보리에 보고해 7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양곤에 위치한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21명이 2018년 3월 모두 미얀마를 떠났고 해당 식당은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미얀마에서 노동허가를 받고 일하는 북한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해외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해당 결의 이행 상황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지난 3월까지 내라고 명시한 가운데 현재까지 60여 개국만이 보고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군이 해상에서의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호위함과 초계기 등 정찰 자산을 연이어 아태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이번 군 자산 전개는 미국 등 7개국이 참여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지원하는 다국적 공조의 일환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6일 네온작전으로 명명된 대북제재 위반 감시 군사 활동에 위니펙 호위함과 CH-148 사이클론 해상 작전헬기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특히 파트너들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이전이 금지된 연료 등의 선박 간 환적 같은 의심스러운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적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작전명 네온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지원하는 다국적 공동군사 노력에 대한 캐나다군의 협조 작전으로 호위함 정찰 자산 등을 파견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또 위니펙 호위함이 네온 작전의 임무를 10월 말까지 수행할 것이며 이후 11월에 동중국해로 돌아와 다시 한번 네온 작전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해군의 CP-145 오로라 정찰기와 405 장거리 초계대대 병력이 11월에 배치돼 제재 감시 노력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트 싱사장 캐나다 국방장관은 6일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군은 2018년 5월 이후 2년간 4차례에 걸쳐 군 자산을 네온작전에 전개했고 지난 5월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배치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국방부도 지난달 27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아르고스 작전에 올해 두 번째로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9월 말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가네다 공군 기지에 배치돼 10월 말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는 제재 대상 물품의 불법 수송을 탐지하고 저지하기 위한 공중 감시를 할 것이라고 호주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호주군은 선박간 환적 등 해상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저지하기 위한 아르고스 작전하에 함선과 초계기를 정기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르고스 작전에 실제 참여했던 크리스 빌어 공군 중령입니다.
Operation Argus is Australia's commitment to enforcing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호주 국방부는 2018년 아르고스 작전을 처음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해상 초계기와 해군 호위함을 각각 7차례와 3차례 배치한 바 있습니다. 린다 레이롤즈 호주 국방장관은 27일 서면 보도자료에서 호주는 전담 순찰기 배치를 통해 불법 무역과 제재 회피, 관련 네트워크를 적발하고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질랜드,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단속하기 위해 호위함이나 초계기 등 정찰 자산을 파견해 개별적인 군사 작전이나 다국적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일례로 9월 초 라파엘 페렐타 이지스 구축함의 샌디에이고 모항으로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라파엘 페렐타함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미 해군은 작년 4월 밀리어스 이지스 구축함의 동중국해 내 선박간 환적 등 불법 대북 해상 활동 감시 작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 해군은 2018년부터 2년간 호위함인 몬트로스호, 아르기로 서덜랜드호 등을 동북아 지역에 6차례에 걸쳐 전개했고 뉴질랜드군도 같은 시기에 P-3 오라이언 해상 초계기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말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제유 불법 수입의 주요 수단으로 선박간 환적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다국적군의 군사작전이 매우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7일 VOA에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공약 실행을 보여주는 다국적 군사작전이 없었다면 북한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xwell 선임 연구원은 아주 많은 다국적군 함정들을 배치하지 않으면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다국적 공조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군사 작전으로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저지하고 활동 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 겸입니다.
유엔의 북한 내 작황 조사가 올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7년째 북한의 식량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 건데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코스렛 유엔 식량농업기구 산하 세계정보조기경보국 북한 담당관은 7일 북한이 올해 작황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코스렛 담당관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작황과 식량안보조사는 북한 당국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의 북한 내 작황조사가 7년 연속 무산되게 됐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북한이 조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agencies because of COVID.
Correct.
So, you know, anyway, right now there cannot be a proper tourist spot because there cannot be visitors to North Korea.
지난 6년과 달리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모든 사람의 방북 자체가 불가한 상황인 만큼 북한 당국이 공동조사단을 허용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FAO와 WFP는 1995년부터 매년 조사단을 북한에 보내 작황실태 등 식량 안보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2000년대에는 4차례 방북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2010년부터 3년간은 연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래 올해로 7년째 북한 내 현지 방문을 통한 작황조사가 재개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수바주 전 소장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식량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북한 당국이 내부 상황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사 범위와 방식에 대한 유엔과의 조율이 여의치 않은 것도 이유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heck out, you know, the situation on the ground. So a good crop assessment, you send three teams across at least two or three provinces.
소바주 전 소장은 바람직한 작황조사는 유엔기구뿐 아니라 유럽연합,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여러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황과 식량 보급, 영양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성으로 확인한 작황 상황과 북한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현지 조사 결과와 직접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북한의 작황조사에 참여했던 소바주 전 소장은 현지 조사가 보통 3개 팀으로 나뉘어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며 이 부분에서 북한 농무성과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에 따르면 작황조사 거부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부진한 데 대한 당국의 불만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2년 당시 작황조사를 허용했는데도 국제기구의 모금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친 점을 들어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었다는 설명입니다. 유엔의 작황조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과 모금 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북한에서 협동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친우봉사회의 다니엘 제스퍼 아시아지역 담당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FAO와 WFP의 조사 결과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는 북한 내 소수의 농장과만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FAO의 평가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전체적인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과 주민들의 영양 상태 등을 파악하는데 작황조사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워츠 전미 북한위원회 국장도 정확성을 위해서는 공동조사단의 현지 방문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성사진도 북한의 농작물 생산량을 추적하는데 매우 유용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워츠 국장은 올해도 작황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북한 내 식량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움이 전달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국제사회도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이 경제, 안보, 외교 등 전방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작된 제75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인권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서로 각자 세를 규합하며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5일 제75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첫날 회의에서 북한과 이란 등 26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성명을 대표로 발표했습니다.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have undeniable impact on human rights as they impede the full realization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장 대사는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가 이에 영향을 받는 국가 주민들의 복지를 저해하고 사회의 경제적 발전의 실현을 막는 등 인권에 부인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을 필두로 한 39개의 서구 국가들은 하루 뒤인 6일 열린 제3위원회 회의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과 홍콩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중국이야말로 인권 유린의 당사자라고 비판하며 중국의 인권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공동 성명을 대표로 발표한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숫자를 늘리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39개라는 숫자는 중국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이 신장 지역의 구금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n
I give you the numbers. This doesn't mean that having more numbers is a objective in itself. To have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공동 성명 외 별도의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독일이 발표한 공동 성명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하며 중국의 끔찍한 인권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다른 38개국과 함께 이번 성명에 동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장의 상황과 최근 홍콩의 사태 발전은 중국이 인권 의무와 주민들의 복지를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구 국가 연합이 숫자를 들고 나오자 중국 측 진영은 같은 날 바로 더 많은 숫자로 대응하며 본격적인 세력 대결을 이어갔습니다. 파키스탄은 55개국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홍콩의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중국의 법 제정은 적법한 수단으로 이는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체제가 꾸준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며 홍콩이 장기적 번영과 안정성을 누리게 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쿠바도 같은 날 45개국이 서명한 별도의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의 신장 정책이 테러리즘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이 인권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인권과 관련한 총 3번의 공동 성명에 모두 서명하며 중국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은 특히 최근 한 달 새 부쩍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미 세관국경보호청은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 신장 지역 현지 업체에서 생산하는 면화와 의류, 컴퓨터 부품 등 5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인도 보류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명령은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이나 다른 소수 무슬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세계가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대중 인권 압박은 지난달 30일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했을 때도 이어졌습니다.
Nowhere is religious freedom under assault more than it is inside of China today. That's because, as with all communist regime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eems.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외교를 통한 국제 종교 자유 향상과 방어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중국 내부보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은 그 어디도 없다며 이는 중국의 모든 공산 정권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궁극적인 도덕적 권위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인 한국의 백범석 경희대 교수가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에 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 관련 기구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은 7명으로 늘었는데 북한 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7일 보도자료에서 새 자문위원으로 한국의 백범석 교수 등 7명을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즉 두뇌 집단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 교수는 이날 아시아 태평양 그룹 2개 공석에 입후보해 인도 후보와 함께 선출돼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 코넬대학 법학 박사 출신인 백 교수는 국제인권법 전문가로 북한 인권 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꾸준히 작성해 왔으며 북한인권기록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이영환 대표는 VOA에 백 교수는 국제법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며 동료 위원들과 유엔인권기구 관계자들에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 이사인 서창록 고려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한국인 최초로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돼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더 접근할 좋은 기회가 돼 매우 고무적이란 설명입니다. 백 교수의 선출로 유엔 인권 관련 기구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은 7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백 교수와 서 교수 외에 백태웅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 홍성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신혜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김미연 장애인 권리위원회 위원, 정진성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서 백태웅 위원 등의 선출 보도자료에서 유엔의 인권보호 증진뿐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강제 납북된 한국인들의 소재 파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군은 최근 타격 소요 시간을 수초 대로 줄이는 실험을 진행하는 등 향후 타 영역 작전 중심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미 육군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군의 전 세계 배치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이언 메카시 미 육군 장관은 7일 오늘날 전쟁은 주먹을 더 빨리 휘두를 수 있는 자가 승리한다며 미 육군은 모든 이해의 당사자들의 정보를 융합해 최종 결정권자가 보다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변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hen you can become the faster to throw the punch, you're going to win in a fight.
메카시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육군의 이런 변화는 미 금융중심지인 월가에서 지난 15년 사이 1000분의 1초 단위로 거래 방식을 전환시킨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에 놓인 오늘날 미군의 표적 제거 소요 시간을 수분에서 수초 단위로 줄이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카시 장관은 미군이 이런 전장 환경 변화에 대처해 사람, 명령 통제 체계, 무기 체계, 지형, 정보 등 다섯 개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다영역 작전, MDO가 가능한 군대로 탈바꿈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 핵심 요소를 융합해 모든 역량을 수렴하는 실험, 이른바 프로젝트 컨버전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메카시 장관에 따르면 올해 실험은 지난달 애리조나 유마 실험장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 미 해병대 등과 함께 진행했고 장거리 고정밀 타격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실사격 실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We're able to reduce the time span to calling for fire from minutes down to 45 seconds or less.
이 실험을 통해 사격 명령을 내리기 직전까지 소요됐던 수분의 시간을 45초 이내로 줄였고 내년과 그 이후에도 이런 실험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메카시 장관은 밝혔습니다. 메카시 장관은 내년 실험의 경우 전자표적 최적화 센서를 탑재한 F-35 스텔스 전투기와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AWACS 등을 동원해 지상 야포 부대에 정보를 넘겨 타격하는 표적 정보 공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메카시 장관은 향후 다영역 작전 군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다섯 개 핵심 요소 가운데 특히 지형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지형에 따른 전 세계 미군을 적절히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n of course terrain. You have to have the right posture all over the world because terrain will always matter.
이는 통신 방해와 전자전 등을 구사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미국은 전 세계 우방들과 관계 정립을 통해 미군 역량이 적절히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A2AD 전략이란 중국이 미군의 아시아 역내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임의의 세계 방위선인 도련선을 한반도, 일본 등 해역에 설정하고 탄도미사일, 무인기, 전자전 무기 등을 대량 배치하고 있는 교리를 말합니다. 메카시 장관은 향후 다영역 작전 중심의 미군 훈련지로 미 본토와 알래스카 외에 호주 등 우방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초콜릿 캔디 왕국을 건설한 밀튼 허시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871년 10월 8일 미국 시카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카고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날 밤 9시경 시카고 13 디코분가에 살고 있던 올리버리 부부의 집 헛간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는 다음날 10시 30분까지 계속되면서 도시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당시 시카고는 매우 건조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등 작은 불씨에도 화재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1800년대 중반 미국 시카고의 건물들은 대부분 나무로 지어졌고 거리에 깔린 보도블록 또한 불에 타기 쉬운 소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날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번져 시카고 도시를 모두 태워버린 것이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으로 올리버리 부부가 키우던 암소 한 마리가 등불을 차버리는 바람에 외양간에서 불이 났다는 등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871년 10월 8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약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만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사람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결과 시카고는 현재 건축 전시장으로 불릴 만큼 유명한 건물들이 많은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1992년 10월 8일 동서 냉전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79살을 일기로 타계합니다. 1913년 독일의 루벡 지역에서 태어난 빌리 브란트는 16살에 사회민주당에 입당했다가 나치의 탄압을 피해 이름을 바꾸고 노르웨이로 망명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귀국해서 서독 연방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브란트는 이후 서베를린의 시장이 되면서 정치인으로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1969년 3인당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총리에 선출된 브란트는 이른바 동방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독과 서독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3년 후 1974년 브란트의 비서가 동독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자 브란트는 모든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3인당의 총재와 명예총재로 활동하던 브란트는 1992년 10월 8일 독일 본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Now it's here. I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